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분주한 한 주일의 일과를 정리하며 이 토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가장 쉽게 이해하기 힘든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점은 오늘의 스토리에서 왜 하루 일이 끝나고 임금을 줄 때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을 제껴두고 제일 나중에 와서 한 시간, 두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부터 먼저 임금을 주었는가 그것도 똑같은 액수를 다 주었는가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하는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를 이스라엘 시계로는 제1시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마지막으로 고용된 사람이 제11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에 고용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5시에 고용돼서 왔으면 해 떨어지기까지는 뭐 한두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도 주인은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하루치 임금을 주었고 그것도 제일 먼저 줬어요. 그렇다고 또 나중 와서 처음 와서 하루 종일 일하던 사람들을 또 보너스로 많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 당연히 항의를 하겠죠. 이건 불공평하다. 사실 우리 비즈니스적 상식으로 볼 때 약간 불공평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21세기 서울에 사는 우리가 2000년 전 이 유대 땅의 이 사건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당시 컨텍스트를 조금 알아야만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날씨가 유별나서 포도가 무르익을 때로 익어서 딱 추수할 때가 되면은 타이밍에 맞춰서 딱 거둬들여야지 그 때를 놓치면 우기가 시작되어서 완전히 1년 농사 망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비가 오기 전에 딱 거둬야 되기 때문에 정말 아들, 손자, 며느리, 사돈의 팔촌, 동창들까지 다 동원해서 이 포도를 거두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주 데스퍼레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다급하니까 매 시간마다 뛰어나가서 거리에서 보이는 일꾼들이란 일꾼들은 다 쓰러운 거죠. 그러니까 해지기 직전인 오후 5시까지도 거리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이 급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 땅에 포도원이라면 당연히 포도원 주인은 가장 먼저 일하러 나온 사람들부터 임금을 지불했을 텐데 하나님 나라 법칙이 좀 다릅니다. 지금도 이렇게 미국 LA나 또 서울이나 지방도시 곳곳에 보면은 하루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박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로 아침마다 일꾼을 찾는 주인들이 승합차를 몰고 옵니다. 그래서 내리면서 4명, 5명 이렇게 숫자를 손가락으로 치켜들면 사람들이 쫙 몰립니다. 그러면은 그 주인이 딱 보고 힘 잘 쓰고 좀 눈치껏 일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을 필요한 만큼 골라서 태워갑니다. 뽑힌 사람들은 좋아하면서 차에 올라타지만 탈락된 사람들은 풀이 죽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수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픽업되기를 기다려보다가 또 다른 장소로 또 일자리를 찾아가 옮겨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날 일거리를 주는 포도원 주인은 구세주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시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해서 받는 일용직 우리는 시간제로 임금을 페이하지만은 그 당시는 하루를 페이를 합니다. 하루에 주는 돈이 한 데나리온 정도인데 이것은 4인 가정이 그냥 빠듯하게 하루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처자식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은 매일 초조한 마음으로 이 한 데나리온을 벌기 위해서 정말 불안한 마음으로 길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지나가면서 선택해 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이 왔습니까? 아, 오늘도 일이 있을까? 오늘 혹시 아내와 아이들을 굶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나 자기보다 더 젊고 힘 잘 쓸 것 같은 경쟁자들이 있는데 주인이 자기를 탁 택해 준 거예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아, 이제 오늘은 식구들 굶기지 않아도 되는구나. 오늘은 내가 실업자 신세로 지나가는 행인들의 그런 조롱하는 눈길을 받으면서 거리에 앉아있지 않아도 되는구나. 오늘은 나도 당당히 세상을 마주볼 수 있겠구나. 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매 시간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픽업해 왔는데 6절에 보니까 제 11시에 그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 주인이 말했어요. 너 어떻게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있었느냐? 얼핏 생각하면 우리도 그 생각할 수 있죠. 그래 얘들도 뭐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늦잠 자고 하루 종일 빈둥거리다 이제야 나와서 일하겠다는 거 아니야? 양심이 불량한 사람들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 놀다가 늦잠 자서 거기 나온 것이 아니죠. 이들이 사실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들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은 게을러서 늦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7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곳저곳 필사적으로 일을 찾아다니다가 계속 일을 못 찾아서 그 장소까지 와서 포도원 주인과 그 시간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게을러서 늦게 일어났다 해도 한도가 있죠. 바보가 아닌 이상 해지기 거의 직전에 오후 5시에 하루 일과가 끝나는 유대 문화에서 그 시간에 나와서 서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신은 시간당으로 임금을 계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치로 임금을 계산해 주는데 어느 주인이 이제 해지기 직전에 하루 한두 시간만 일시키고 하루 일당을 주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시간까지 거기 나와 있다는 것은 정말 바보거나 아니면 너무 절박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악의 상황까지 몰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정말 절박하면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바보짓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고 소름이 복받쳐 올라와도 마지막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나옵니다. 인생에서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해버려야 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린 사람들은 절박한 사람들이죠. 자기가 살려야 될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오후 5시인데 한두 시간만 일시키고도 하루 임금을 주겠다는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은혜를 자기에게 베풀어준 주인을 위해서 한두 시간만 일했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일했을 거예요. 고맙고 미안해서. 특히 그들은 와서 일하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있던 선배 일꾼들로부터 아주 따가운 눈총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뭐야 저것들은 늦게 와가지고 난 아침부터 일했는데 먼저 온 고참들로부터 그런 눈치밥을 받으면서 늦게 온 일꾼들은 더욱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주인에게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먼저 온 일꾼들이 좋은 일 좋겠어요? 그냥 가장 거칠고 험한 일만 좋겠죠.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시간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해서 이 모습을 주인은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아침부터 왔던 일꾼들은 어땠겠어요? 이제 신참들이 왔으니까 자기들은 좀 적당히 놀면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저 신참들 좀 시키고 군대 그 말년에 군기 빠진 병장처럼 요령주의와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오전에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감격에 처해서 열심히 일했던 그 첫사랑이 사라지고 오후가 되면서 일하다 놀고 놀면서 일하고 하는 그런 나태한 자세를 보였을 것입니다. 주인은 그것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적으로는 아침에 온 일꾼들이 훨씬 더 길게 일했을지 몰라도 노동의 강도와 질을 봤을 때 늦게 온 일꾼들은 결코 못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은 한 데나리온의 하루 임금을 받았습니다. 자, 먼저 온 일꾼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늦게 온 일꾼들은 누구를 상징했겠습니까? 당시 먼저 온 일꾼들은 유대인들을 상징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언약을 받고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의 빛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흠뻑 준 약속의 땅으로 들인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교만해졌어요. 나태해졌어요.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늦게 온 일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늦게 복음을 접했지만 유대인들의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촛대를 이 예수님 때부터 이제 전 열방으로 이방들에게 옮기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바로 그 스토리인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한 사람은 거의 100%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백부장,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중보한 가나한 여인, 열두의 혈루병 앓던 여인들, 전부 다 사마리아 여인들,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게 16절이에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강한 예루살렘 교회가 수그러들고 늦게 온 자들의 가난한 겸손한 마음이 있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일찍 예수 믿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오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정말 겸손하고 목마름이 있어서 하루가 다르게 영적으로 쑥쑥 성장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스타팅은 빨랐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후발주자들에게 추월당하는 일이 믿음의 경주에서는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소위 한때 부흥을 경험했던 형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들이 선민의식에 빠져버렸을 때 뜨겁게 불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또 새로운 교회들이 또 막 일어나면서 추월당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후 5시에 고용된 늦둥이 같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절망할 수 있는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구했던 사람들, 결국 그들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겸손합니다. 자기가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은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무슨 일을 시키실 때 정말 굳은 일, 좋은 일 마다 하지 않고 몸바쳐서 일합니다. 아침에 온 일꾼들의 불만은 자기들이 적게 받아서가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주인은 계약서 그대로 지켰어요. 처음부터 하루치 임금인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화가 난 것은 자기들이 약속보다 적게 받아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늦게 온 사람들과 똑같이 받아서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비교의식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좀먹습니다. 아마 늦게 온 일꾼들이 없었다면, 비교의 대상이 없었다면 그들은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후발주자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줬으니까 불평이 터진 거예요. 아마 늦게 온 일꾼들한테 반대나리온 정도 줬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당시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은 정말 작은 미니멈 웨이지, 최저임금입니다. 4인 가족이 하루 한 끼 간신히 때울 수 있는 그 돈을 그걸 또 잘라서 줄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축복은 공평하십니다. 남의 떡을 보다가 내 것의 소중함을 잃습니다. 가인이 아벨의 예배를 질투하지 않았다면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아침부터 와서 일한 그들은 오후 5시 온 사람들보다 물리적인 시간은 더 많이 일했죠. 그러나 아침 일찍부터 주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훨씬 심리적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후 늦게까지 일을 찾아다니다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에 비해 아침 일찍 온 일꾼들은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누렸던 평안이라는 그 프리미엄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또 아까도 언급했듯이 늦게 온 사람들은 적은 시간을 일했지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120%를 쏟아붓는 노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옥합을 깼어요. 그러나 일찍 온 일꾼들은 오전에는 그랬는데 오후부터는 판이하게 다른 요령주의와 매너리즘, 아침에는 그토록 감격스러웠던 주인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히 시간을 때웠죠. 노동의 양은 많았지만 노동의 질은 형편없어졌다는 사실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그저 일찍 온 선배 대접을 받으려는, 늦게 온 자들을 깔보고 정죄하려는 마음만 남아있었어요. 늦게 온 사람들을 군기 잡으려는 계급의식만 남은 거예요. 일찍 온 일꾼들은 늦게 온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바로 돌아온 탕자의 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세월을 종살이하는 세월이라고 봤습니다. 노예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함과 기쁨이 없었어요. 이런 꿍한 마음을 표현을 못하고 있다가 탕자 동생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 동생한테 잘해주니까 터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내 형제를 축복하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형의 본질적인 질투심과 억눌린 분노, 아마 이게 쌓여왔겠죠. 의무감에 쌓여서 일을 하다가 그냥 탕 터져버린 거예요. 만약 일찍 고용된 일꾼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늦게 온 일꾼들을 바라보면서,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아침에 일어나서 일거리를 찾아 길가에 나와서 다니던 자신의 불쌍한 옆모습을 생각했다면, 그런 동병상련의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졌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 나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아침 일찍 주인의 눈에 띄어서 하루 종일 마음 편하게 이렇게 일할 수 있었지만, 하루 종일 자기를 택해주는 사람이 없어 일거리를 찾아 헤매며 가족을 굶길 걱정을 하면서 걱정했던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만 해주었더라면 아마 새로운 후배들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리 오시게 환영하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임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우리 주인님 눈에 들어야 하니까 내가 일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겠네. 이렇게 멘토해 줄 수 있었겠죠. 그러면 늦게 온 일꾼은 더 열심히 일했을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주인은 이렇게 후배를 잘 도와주는 이 선배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동료들을 성공시켜주는 지도자감이구나. 내일부터는 저 친구를 팀장으로 승진시켜야겠어. 더 큰 일을 한번 맡겨봐야겠어.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보면 일찍 온 일꾼들의 선민의식이 존재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인데 쟤는 도대체 뭐야? 젊었을 땐 술, 담배 신나게 하고 놀고 이제 와서 천국 가겠다. 야, 저런 애도 정말 교회에서 받아줘야 되는가? 또 나는 새가족 20기인데 쟤는 뭐 60기? 해병대 기수라면 쟤는 한참 내 구두 닦아야 되는 사람이. 근데 목사님은 저 사람한테 그렇게 잘해주냐? 나는 바빠서 챙기지도 못하면서 왜 저 사람 집은 신방을 가는 거냐? 이런 잘못된 우월감이, 선배의식이 교회를 깰 수가 있어요. 집에 돌아온 탕자를 반기지 않았던, 늦게 온 일꾼들을 홀대하던 이 선배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픽업된 선배 일꾼들이 넓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면 중간에서 예수 믿고 돌아온 분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아, 나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잘 자랐는데 저분은 중간에 가족에서 가장 먼저 믿었으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을까? 얼마나 낯설고 적응하기 힘들까? 내가 좀 도와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교회 일찍 오신 분이면 최근에 오신 분들을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환영해 주셔야 합니다. 사역도 좀 더 좋은 자리에 그들을 세워드리고 뒤로 빠지고 그렇게 이제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CS도 멘티에서 멘토로 갈 때 진짜 훈련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나중된 자들의 열심을 통해서 항상 우리 먼저 온 자들의 안일함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항상 목사가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그 순수함이 제가 쉽사리 빠져들 수 있는 종교적인 매너리즘을 먼저 온 자의 나태함을 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항상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뒤에 오는 후발주자들을 안아주기를 축원합니다. 오래 들면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모든 부서마다 체계화되고 부흥하고 내실이 튼튼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조직이 체계화되는 건 좋지만 이게 경직되면 안 됩니다. 먼저 온 자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계급의식이 생기면 경직되는 거예요. 기독교 에센스를 비롯한 모든 양육 프로그램과 여러 사역 등을 섬기는 성도들이 많은데 먼저 온 일꾼들과 나중 온 일꾼들이 아름다운 팀워크 이루기를 바랍니다. 먼저 온 일꾼들은 새로 오는 사람들을 향한 관대한 마음, 열린 마음,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지고 디딤돌이 되어주시고 나중 온 분들은 선배들에게 열심히 겸손하게 배우려 하실 때 오래된 분들의 성숙함과 새로운 분들의 열정이 어울려져서 진짜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매너리즘이 깨지게 하여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항상 새롭게 신앙에 입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주는 그런 넓고 따뜻한 마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늦가기 신자의 그런 순수함을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잃지 않고 매너리즘을 깨고 나오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